지식 라디오
김용민의 역사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역사 브리핑 김용민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전 세 번이나 봤습니다. 영화가 너무 좋아서 세 번 본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기저기 엮이다 보니까 영화를 세 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신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사실은 이 쉰들러 리스트 세 번 보니까요. 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은 인간이 합법적으로 악마가 되는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한마디로 범죄다. 이런 인식을 깊게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쉰들러 리스트. 독일 사람인 오스카 쉰들러가 폴란드에 있던 자기 공장에 유대인을 취직시켜서 아우슈비츠의 대학살로부터 구한 실화를 그렸습니다. 나치 강제 수용소의 생존자였던 레이폴트 페이지 씨는 1980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베버리힐스에서 상점을 운영할 때 가방을 사려고 들른 호주 소설가 토마스 케닐리에게 전쟁 당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페이지 씨는 아내와 함께 쉰들러의 무기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학살을 미연한 유대인 1100명의 명단에 그의 이름이 173번째로 올라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토마스 케닐리 호주 소설가는 2년 뒤에 소설 쉰들러의 방주를 냅니다. 그러자 이 페이지 씨, 레이폴트 페이지 씨는 스필버그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마 이 작품을 영화로 만든다면 아카데미 상도 받을 것이다. 이러면서 영화로 만들 것을 종용했습니다. 스필버그는 유니버설 사장에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흑백 필름으로 만들 것이다. 다큐멘터리 스타일로 만들 것이다. 폴란드 출생의 야누시 카민스키를 촬영감독으로 삼겠다. 이랬습니다. 폴란드 출생의 촬영감독을 삼겠다는 걸 뭐 조건으로 내걸 이유가 있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모르니까요. 아마 뭐 촬영감독 그 선임도 굉장한 기득권인 모양이죠. 어쨌든 흑백 필름, 다큐멘터리 스타일, 어찌 보면은 이런 것들은 영화의 어떤 흥미진진함, 스토리보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역행하거나 혹은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내 걸었는데 유니버설 망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소설 출간 10년 만인 1992년 12월에 영화 제작이 시작됐습니다. 첫 촬영은 이듬해 2월 영하 15도의 강추위 속에서 아우슈비츠에서 진행됐습니다. 그해 열린 제66회 아카데미 시상식장은 쉰들러 리스트의 동무대였습니다. 아, 그 페이지 씨의 이 의견이 정확했네요. 작품, 감독, 편집, 촬영, 음악, 각색, 미술상 7개 부문을 석권했습니다. NBC는 이 영화를 1997년 2월 23일에 다시 방영을 했는데요. 미국 지상파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중간 광고가 없는 방식이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포드 자동차의 광고가 있었는데 영화 시작 전과 끝에만 나왔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개봉되기 몇 개월 전에 쥐라기 공원이 발표가 됐는데 대박이었습니다. 미국에서만 3억 9,800만 달러, 전 세계에서 9억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공룡 붐을 일으켰습니다. 쉰들러 리스트가 텔레비전에 소개되고 2년 뒤에 스필버그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로 두 번째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 아카데미 상을 오스카 상으로 부르기도 하지요. 오스카라는 사람의 입상이 바로 아카데미 상 모양 아닙니까? 오스카 쉰들러 그리고 오스카 상. 스펠링과 발음은 다르지만 어쨌든 오스카와 스필버그의 인연이 흥미롭다는 동아일보 송상근 기자의 글을 소개해봤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국.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2000년 2월 2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 센터, 중절모를 쓴 한 중년의 기타리스트가 등장합니다. 경쾌한 타악 리듬에 맞춰서 기타 연주가 시작됐는데 마치 노래하듯 연주하는 기타 사운드에 청중은 열광했습니다. 주인공은 라틴 락의 거장 카를로스 산타나. 그가 연주하고 랍 토마스가 노래한 스무스는 제42회 그래미상 시상식 극장을 압도했습니다. 산타나의 슈퍼내추럴 앨범은 올해의 앨범, 올해의 레코드, 이렇게 해서 8개 부문을 수상합니다. 산타나는 1947년 멕시코 할리스코주 아우틀란에서 태어났는데요. 기타 연주의 살아있는 신화가 된 것은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버지의 바이올린과 자신의 기타는 악기 종류가 다른데 어쨌든 모양은 좀 비슷하죠. 멀리서 보면 어린 시절부터 하여간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했던 겁니다. 그리고 8살 때 기타를 잡았는데 비비킹 등 블루스 음악에 빠져들었고 1966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산타나 블루스 밴드를 결성합니다. 산타나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1969년 뉴욕주의 전원도시인 베설 평원에서 개최된 우드스톡 락 페스티벌에서 환상적인 연주를 선보이면서부터였는데요. 산타나 2집 아브락사스는 당대 최고의 명반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때로는 흐느끼듯, 때로는 강렬하게 가슴을 파고드는 기타 연주가 그야말로 일품이었지요. 블랙 매직 워먼과 삼바 파티는 지금 들어도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명곡입니다. 산타나는 멤버들 사이의 불화로 밴드가 해체되고 발표하는 음반이 이렇게 잘 흥행되지 않으면서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라틴 음악과 재즈를 접목하는 이런 음악 실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50대 나이에 그래미상 8관왕을 차지한 것도 산타나의 끊임없는 음악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이처럼 산타나를 비롯해서 에릭 클립튼, 딥 퍼플 같은 외국의 중년 뮤지션들도 시대와 세대를 넘어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누가 있을까요? 신중현 씨가 한국 락의 산증인이라 하겠죠. 산타나처럼 기타리스트로 출범했는데요. 1950년대 미 팔군 무대의 스타였고 60, 70년대에는 미인, 봄비, 빗속의 여인 이런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습니다. 신중현 씨, 그렇죠. 이런 음악이나 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이 독재 정권에서 참 힘듭니다. 왜냐? 이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들이 음악을 통해 문화예술 작품을 통해서 정권에 항거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김용민의 역사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식 라디오입니다.
1850년 2월 23일 호텔 리어들의 왕, 왕들의 호텔 경영인으로 불리는 세자르 리츠가 스위스 산간 작은 마을 니더발트에서 양치기의 13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리치. 이 리치는 부자, 부유함 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많이 이해하시죠? 스펠링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 리치가 이 리치 맞습니다. 매우 사치스러운, 호사스러운 그런 뜻을 담고 있는 이름 리치였습니다. 하지만 리치의 삶은 뭐 사치, 호사와는 무관했습니다. 적어도 어린 시절은 그랬습니다. 마을 레스토랑 종업원으로 시작해서 각지의 호텔과 레스토랑을 전전했는데요. 하지만 꿈은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사가 환상이라고 여길 수준의 호텔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889년 영국 런던 사보이 호텔 관리인이 된 리치는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사보이 호텔의 그 광고 내용은 당시로서는 너무나 호사스러워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모든 곳에 가스등이 아닌 전등을 설치했다. 매끄럽게 움직이는 호화 엘리베이터가 여러분을 기다린다. 복도에도 24시간 난방 서비스가 제공된다. 총 욕실 수는 70개다. 1898년 그는 프랑스 파리의 리츠 호텔을 개관합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옮겨 놓은 듯한 내부, 걸어 내려오는 여인의 드레스 자락이 가장 우아하게 보이게 설계했다는 로비 계단, 의자마다 정교하게 설치된 황동 핸드백 거리, 호텔 역사상 처음으로 각객실에 욕실, 전화기, 붙박이장이 설치가 됐고, 은은한 객실 분위기를 위해서 전등에 복숭아 색깔 커버를 씌우는 간접 조명도 도입됐습니다. 뭐 지금이야 별거 아니지만 당시로서는 이런 세심한 서비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7세, 윈저 공, 심프슨 부인, 다이애나 왕세자 비 등 영국 왕족, 그리고 해밍웨이, 프루스트, 피츠제럴드 같은 문화예술계 인사가 리츠 호텔의 단골이었습니다. 향수로 유명한 가브리엘 샤넬은 1937년부터 집이 아닌 이 호텔에서 37년 동안 살았습니다. 리츠는 고객은 황제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면서 직원들을 다그쳤고 고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군요. 이 같은 완벽주의는 극심한 신경쇠약을 불렀고 그렇게 해서 1919년 그는 사망했습니다. 1979년 리츠 일가로부터 리츠 호텔을 인수한 이집트 출신의 사업가 무하마드 알 파예드 씨는 9년 동안의 보수 공사를 통해서 현대식 호화로움까지 가미했는데요. 그래서 리츠 호텔은 고급 호텔의 서비스의 표준이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런 분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집을 떠나서 어느 날은 호텔 가서 잡니다. 뭐 여행지도 아니에요. 집 근처 호텔입니다. 그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 했더니 그 맛, 그 느낌은 새롭다는 겁니다. 가장 호사스럽게, 사치스럽게 사는 그런 맛도 즐겨서 나쁠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너무나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는 시대에 이 사치, 이 호사는 어째 좀 마음에 많은 것들을 걸리게 합니다. 호텔왕 리츠가 출생한 날, 1850년 오늘이었습니다.
뜻이 맞는 청취자가 같은 목적으로 청취하는 라디오, 지식라디오 대표 김용민입니다. 지식라디오는 한 번 듣고 마는 방송이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듣고 또 듣는 방송입니다. 지식라디오에 광고하십시오. 다른 어떤 매체와도 다른 길고 크며 깊은 효과를 체험하실 겁니다.
지식라디오 광고 문의는 지식라디오 공식 이메일 영문 GEESIK라디오@gmail.com 지식라디오@gmail.com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1455년 2월 23일 독일 마인츠의 인쇄 기술자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이용해서 성경을 출간합니다. 이른바 구텐베르크 성경의 탄생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에 42줄씩 인쇄돼서 42줄 성경, B42 이렇게 불리기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책의 탄생이 역사를 바꿨죠. 교황청 성직자들이 독점하다시피 했던 종교 해석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구텐베르크가 이뤄낸 작은 기술적인 발전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이끌어냈는데요. 특권층의 전유물이던 책이 대중화됐고 중세의 암흑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쏟아진 인쇄물 덕에 대중은 지식이라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뭐 그렇게 스스로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마음만 먹고 지식인이 되고자 한다면 책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쇄술이 없던 시기에는 그런 혜택이 일반인 평민에게 허락되지는 않았던 거였죠. 자, 그런데 인쇄술은 지식의 보편화,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455년 2월 23일에 성경이 드디어 예수가 죽음으로써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듯 일반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게 됐습니다. 1898년 2월 23일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작가인 에밀 졸라가 투옥됐습니다. 왜 이런 유머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된 불효자는 누구인가? 에밀 졸라가 그렇게 해서 꼽혔습니다. 에밀 졸라의 삶은 이 조크 유머와는 좀 무관한 삶인데 말이죠. 여간 에밀 졸라, 에밀의 목을 졸라. 예, 썰렁한 농담이었는데 에밀 졸라가 이날 바로 투옥이 됩니다. 군부 내에 반유대주의 때문에 스파이로 몰린 유대인 장교 알프레드 드레피스를 둘러싼 이른바 드레피스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이 시끄러울 때 에밀 졸라는 나는 고발한다라는 글을 통해서 협잡과 부조리와 음모가 판치는 군부, 사법부, 정치 권력을 비판했습니다. 그 비판 내용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메르시의 장군을 고발합니다. 그는 사상 최대의 죄악에 공모했습니다. 나는 비오 장군을 고발합니다. 그는 정치적 동기와 체면 때문에 드레피스의 결백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은폐하는 파렴치죄와 정의모독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극악무도하고 불공정한 신문을 한 펠리웨 장군과 라보리 소령을 고발합니다. 나는 거짓 보고서를 만든 필적 감정가들을 고발합니다. 나는 국방부를 고발합니다. 저열한 캠페인을 주도한 신문들을 고발합니다. 인권을 침해한 군사법정을 고발합니다. 나의 행동은 진실과 정의가 폭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외침으로 내가 법정에 끌려간다 하더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다만 청천백이라 해서 나를 신문하십시오. 이 군부 내에 스파이가 있다 해서 붙잡았는데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아니, 말을 바꾸겠습니다.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든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군부가 그를 스파이로 몰았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유대인이 바로 드레피스였던 것이죠. 이런 몰지성, 몰지각에 대해서 에밀 졸라는 정면으로 항거했던 것입니다. 자, 에밀 졸라, 나를 고발한다 이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졸라가 붙잡혀갑니다. 군부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돼서 옥에 갇혔고요. 석방된 다음에는 망명길에 오릅니다. 에밀 졸라는 역사가 바로잡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숨졌지만은 그의 글은 정의가 무너진 시대에 지식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1455년, 1898년,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 때와 장소가 바뀌어도 역사라는 거울을 바라보지 못하는 권력들은 서로 닮아있다. 대중의 입을 막으려는 권력, 불공정과 음모의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권력의 모습은 에밀 졸라의 글을 다시 읽게 만든다. 경향신문 구정은 기자의 글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 의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김용민의 역사 브리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지식 라디오입니다.
1971년 10월 26일의 모습을 당시 신문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용산역에는 입영 학생들을 전속 나온 각 대학 교수, 학생, 가족 등 600여 명이 모여서 떠나는 학생들을 위로했다. 떠나는 학우들을 둘러싸고 교가와 응원가를 부르며 사기를 북돋워 줬으며 이별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1971년 2월 23일 바로 오늘 대학 교련을 필수로 하는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교련 수업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도 교련 고등학교 때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대착오적인 과목 말입니다. 그 매주 2시간씩 3학년까지 실시하던 훈련을 매주 3시간씩 4년 동안 총 711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지요? 정부는 국가가 총무장한다는 전제 아래 정년기 대학생들이 군사교육을 받음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다 이런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 이에 학생들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서 정부가 학생들을 군 안에 가두겠다라는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교련 수강 신청을 전면 거부하고 연일 반대 성토대회를 열었습니다. 거부 학생들은 어떻게 됐느냐. 전원을 군에 증집하겠다. 그러니까 대학이 아니라 군대 가서 교련 수업하겠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됐을까 사태가. 교련 거부 학생 수는 더 늘었습니다. 1만 5천 명까지 말이죠. 이후에 반정부 운동으로 진화한 교련 거부 시위는 10월 15일 위수령 발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릅니다. 군화발이 진익인 대학가에는 휴엄령이 내려졌고 주도자로 지목된 23개 대학 177명의 학생들은 제적당하기까지 했습니다. 1차로 30명의 학생들이 입영하던 그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정부 질문이 벌어졌습니다. 현 정부가 학생운동을 전면적으로 말살하는 태도는 4.19 정신의 부정 아닌가. 학원 자유의 불길이 꺼지지 않도록 선도할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당시 총리의 답은 이렇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학생운동의 좌표 설정보다는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정신 자세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일이 중요하다. 네, 교련이라는 과목 어떻게 됐는지 참 궁금한데 말이죠. 한 시대 청춘들에게 이렇게 강렬한 기억을 심어주는 과목이 또 있을까? 경향신문 임지영 기자는 이렇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예, 이게 국가가 전체주의, 군국주의가 돼버리면은 이런 꼴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교련을 거부했는지. 그 뜻조차 헤아리지 않으려는 자들, 이런 자들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요. 흉기가 됩니다. 그 권력은. 왜 국가에 개인이 동원됩니까? 개인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거 아닌가요? 김용민의 역사 브리핑, 내일 날 12시에 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역사 브리핑이 이번 주를 끝으로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식 라디오가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훨씬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 위해서 잠시간의 정비 기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세한 공지는 추후 시간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2월 1일 개국한 지식라디오를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식라디오는 2월 26일을 기점으로 잠시 휴식기를 갖고 새롭게 재정비에 들어갑니다. 3월 중순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